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일곱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아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를 향해서는 뭐를 안다라고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다른 교회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버가모라는 도시의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와는 달리 내륙 깊은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위에 있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는 약 3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총독부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을 만큼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버가모를 다스리는 그 행정관에게 정의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 정의의 칼은 뭐 어떤 거냐면요, 그 정의의 칼이 있으면 그 도시 내에서 이 행정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랑을 받는 도시,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는 도시가 아니면 이런 권리를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버가모 그 교회가 있을 당시에 버가모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장서가 한 20만 권 정도 있는 굉장히 커다란 도서관이 있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 가운데 하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 거의 비슷한 크기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자꾸 버가모 도서관이 커지는 걸 의식해서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도서관이 더 커질까 봐더 이상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버가모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들이 발명해서 양피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서관을 확장해 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만큼 수출을 막으니까 그걸 새로운 걸 만들어낼 만큼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버가모는요, 의료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해부학의 선구자라는 갈렌이라는 의사도 바로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아스클레피오스,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다라고 보는 게더 적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의료 마크나 이런 데 보면 뱀이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저런 마크 보이시죠? 저게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온의 그 일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저런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요, 제우스 신이 출생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전투의 신, 아테나 신전, 아클레오피스 신전, 그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도서관, 온갖 우상 숭배를 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모는 정치, 경제, 문화, 의료 모든 것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거대한 우상 숭배가 몰려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도시.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나가는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고 거기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바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디는 안티라는 뜻으로 뭐 보통 반대하여 혹은 대신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파스라는 말은 이제 아버지라는 뜻, 그 당시에 목사, 교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스라는 이름은 악에 대항하다라거나 뭐 교부에 대항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중세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라라고 임명한 목사님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 혹은 안디바스 혹시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명이든 수많은 무리를 말하든 간에 안디바는 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을 붙잡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핍박 앞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지지 않았던 교회, 순교자의 피를 뿌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핍박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온 버가모 교회가 내부로 침투해오는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혹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당시 예언자에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줘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아, 그 사람들 축복받은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넌 그 사람들한테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주겠다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귀가 못 가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발람에게로 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점점 생겨났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다 보니까 불법도 좀 저질러야 되고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거나 발람의 길을 걸어가거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발람의 길입니까? 제자의 길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발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기를 먹고요, 행음을 하게 또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들죠. 그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축복만 하라 그랬던 그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말을 했다라는 거죠. 행음하게 했다라는 그런 꾀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이런 성적인 유혹이 극심했습니다. 아까 디오니소스 그 실의 술의 신이 그 거기 신전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봄에 디오니소스의 그 3일간 그 신을 숭배하는 축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술이 무제한적으로 그냥 제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술에 먹고 술에 취한 채 음란한 연극이나 공연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적인 자유라는 말로 모든 게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축제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버가모 교인 중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게 된 거죠. 물론 이런 행위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음행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음행 그 자체도 큰 죄이지만 음행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성도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행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안에 돈을 따라 사는 사람, 행음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유래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건 거짓말을 하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건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난에 찌들어 살고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육체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듣기 좋고 따르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왕자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빛이 되는 삶이고 그게 소금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술을 먹고 적당히 불법도 저지르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다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로 내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했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잘못된 길을 가던 걸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면 돌이켜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것이 회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음행이 아니라고, 요거까지는 괜찮다고, 이것까지는 남들도 다 하고 살아간다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간통도 죄가 아니고 동성연애 하는 것도 LGBTQ도 이건 다 그냥 성적 취향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LGBTQ R, S, T, U, V, W, X, Y, Z 끝도 없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면요 돌이킬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 길 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는 돌이켜야 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으니까,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살고 싶으니까 아, 이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이건 합법이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죄다라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하며 사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합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기준을 점점 낮추고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조롱받고 마디른 소금이 되고 결국은 밟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점점 낮춰서 그 기준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닙니다. 합리화도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와 사망,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더 이상 드라마도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결단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정말로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게 너무 유혹이 심해서 아, 다른 걸 좀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하시면서 그렇게 다 읽으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이걸 마침내 다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드라마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다짐, 우리의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당겨대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2022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올해 초에 여러분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아, 올해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정말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말씀은 항상 레위기까지만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대신에 항상 드라마와 쇼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여러분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이 만나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감추어진 만나는 보통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예수님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음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감추어져 있다가 잘못된 교리, 발람의 교리, 니골라담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가 감추어져 있다가 점점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준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그 감추어진 만나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다시 감추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힘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힘도를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법정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흰 돌은 무죄라는 걸 의미했고 검은 돌은 유죄라는 걸 의미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노예가,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전쟁, 전투를 막 하다가 15승 이상 막 되게 많은 승리를 한 사람에게 이름에 흰 돌에 새겨서 주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잔치나 이런 데 초대받을 때 흰 돌에 이름을 적어서 주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처럼 버가모 시대의 흰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자유함, 기쁨, 승리, 축복의 의미들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그 교훈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잔치에 초대해 주겠다라고, 다시 너희들에게 예전과 같은 권리를, 더 좋은 권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적당히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령님의 구하심을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작은 타협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댐에 작은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그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그 눈덩이가 산에서 굴러 내려오면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크고 대단한 사고를 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조금씩 죄의 유혹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 타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집을 보는 것, 남의 아내를 보는 것에서 시작된 그 범죄가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점점 더 큰 범죄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더 커다란 문제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하던 교회, 그런 버가모 교회가 재물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성적인 유혹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조금씩 쌓이면서 그 순교자가 있던 교회가 결국은 책망받는 교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려서 후회는 하지만 잠시 못 쳤다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르던 이전의 삶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면서도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주님만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광스러운 과거의 삶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한 것이 있어도 지금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발람의 길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이켜서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